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구약의 느헤미야서 4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731페이지에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4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먼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발락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와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 처에서 와서 열 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학교에 다니실 때 운동회 많이 해보셨죠? 안 해보셨나요? 예. 교회에서도 운동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중에 인기 있는 종목이 장애물 달리기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하는 장애물 경주를 본 적이 있는데요. 부모님들의 응원에 힘입어서 아이들이 처음에는 전력 질주하여서 잘 달려갑니다. 그러다가 꼭 한두 명씩 달리기를 하다가 서럽게 울면서 엄마 아빠에게 돌아가는 그런 아이들을 보게 됩니다. 장애물 중에 자신이 통과할 수 없는 것 앞에 다다르게 되는 것이죠. 두려운 것이죠. 자신이 할 감당할 힘이 없어 보이는 것 앞에서 머뭇거리고 멈춰 있다가 갑자기 거기에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면서 엄마 아빠가 있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그러면 엄마 아빠는 그렇게 달려온 아이에게 어르고 달래고 또 어떨 때는 혼내기도 해서 다시 그 경기 안으로 들어가게 만들죠. 그러면 그 아이는 눈물과 콧물을 흘리면서 어쩔 수 없이 무거운 발걸음을 가지고 다시 경주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어려서부터 아주 인생의 쓴맛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인생의 쓴맛을 장애물 경주를 통하여서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꼭 넘어가야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피하지 말고 돌파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기 싫은 것이 있죠. 포기하고 싶고 두려운 것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감당하고 넘어가야지만 그 모든 것을 돌파하여야지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앞에 닥친 장애물들을 잘 돌파하면서 잘 해결하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그 모든 문제와 장애물 앞에서 그것들을 회피하고 두려워서 피하는 모습 가운데 그렇게 이 자리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느헤미야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의 가운데 부분에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잡아서 이렇게 가운데 부분을 이렇게 펼쳐보면 느헤미야서를 쉽게 찾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연대기적으로 시간적으로 보면 에스라와 느헤미야 성경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가장 마지막 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가실 때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읽어가실 때 구약의 중간에 있다고 해서 시대를 잘못 이해하지 않냐시고 가장 구약의 마지막 시대를 이야기한다라고 이해하고 읽으시면 성경의 스토리를 그려가는데 도움이 되십니다. 우리가 주일에 어디를 보고 있죠? 고 목사님과 다니엘서를 보고 있죠? 예. 모르실까봐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다니엘서를 읽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느헤미야서 본문과 다니엘서 저희가 보았던 그 내용 가운데 100년 전에 다니엘이 활동을 했던 것입니다. 100년 후에 일어난 사건인 것이죠. 바벨론의 공격을 통하여서 다윗 왕조가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질 때 이스라엘 역사는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 같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성실하신 사랑, 또한 우리가 찬양하였죠.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들을 일으키셨고 또한 다시 한번 세우셔서 그 백성들이 자신들의 고향인 하나님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고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그 백성이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은 고령의 나이였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그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되었고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수룹바벨이라는 리더가 1차 팀을 꾸려서 돌아가는 그러한 역사가 다니엘이 생전에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2차 귀환은 에스라를 통하여서 돌아오게 되었고요. 마지막 3차 귀환은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세 번에 걸친 귀환은 100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에스라 1장 1절에 보면 아주 경이로운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바사,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바로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에스라에 기록된 감동시키다. 이 단어의 원어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흔들어 깨우시다, 잠에서 일으키시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잠자던 역사를 깨우신 것이죠. 고레스를 흔들어 깨우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미 마른 뼈와 같이 버려지고 깨어지고 부서진 이스라엘 백성들, 그 역사들,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깨우시고 계십니다.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을 다시 한번 사람으로 만드시고 나라로 만드셔서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게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마음에 못을 박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전달될 때 그것이 참으로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누구에게 뒤지지 않게 하나님의 마음에 참으로 아픔을 드렸던 자들이 아닙니까? 죄악 가운데 살았던 자들이 아닙니까? 그러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의 이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놀라운 사랑이 계속해서 부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시 불러주시고 회복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닫지도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에서는 헤세드라는 그러한 단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증언하는 그런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이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인간이 절대로 넘어갈 수 없는 그 한계까지 넘어가는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끊어지지 않고 지속되는 하나님의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사랑. 이것이 바로 헤세드의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하십니다. 이 단어는 구약에 250번이나 기록되어 있는데요. 느헤미야에서도 몇 번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과 언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죠. 약속을 맺었습니다. 언약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 그 사랑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과 한없음을 표현하는 그러한 단어였다라는 것이죠. 예세대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값진 것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자녀로 삼으신 자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선포하신 그 백성 가운데에는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겠다라는 표현을 그 백성에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 사랑의 고백의 강도가 어떠냐 하면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 사랑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졌죠. 그리고 그 경계를 이야기하시는데 그 경계가 한이 없음을 설명하십니다.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끊임없이 영원히 지속되는 하나님의 성실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지금 이 시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에게 부어줬던 사랑이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에게 넘치고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왜 우리의 마음이 낙망하고 낙심되겠습니까? 100년 전에 고레스를 감동시켰던 하나님께서 그 영을 통하여서 이제 100년이 지난 이후에 느헤미야를 감동하십니다. 1장에 보면 그를 다시 한번 흔들어 깨우시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루살렘에서 몇 명의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해서 느헤미야에게 전달하게 되죠. 느헤미야는 이 사람들의 말을 그냥 사람들의 말로 흘려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의 현실은 비참했습니다. 그는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죠.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에 대한 부담감을 갖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도전하실 때 그 도전에 반응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 때 그의 마음에 심한 아픔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정말 수일 동안 울면서 슬퍼하며 기도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금식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의 기도는 참으로 간절했습니다. 그가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했냐 하면 회개했다라는 것이죠. 그가 회개할 때 어떻게 회개했습니까? 조상들의 죄악이 또한 지금 현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바로 자신의 죄악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백성을 품고 간절하게 기도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에게는 그러한 큰 죄악이 없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자신들의 조상들의 죄악이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자신의 죄악이라고 고백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기도한 이후에 곧바로 행동했습니다. 그는 당시 페르시아의 술 맡은 관원장,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이민자로서 또한 포로로 잡혀간 이민자로서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였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대로 그대로 행동하며 바로 실행에 옮겼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심을 허락하시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기도의 모습 가운데 끝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행함으로 옮겨져 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 자리에 멈출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의 모습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느헤미야가 엄청난 결단을 하고 페르시아를 떠나서 예루살렘에 도착해 와서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그러한 단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함께 읽었죠. 그 본문을 읽으시면서 여러분은 어떠한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계획했던 대로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까? 아무런 어려움과 문제가 없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동참하고 동역하고 기쁨으로 그들을 응원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어렵게 하고 그들의 마음이 무너지게 하는 것들이 하나도 발견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렇게 탄식할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 하나님께서 감동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자리에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그러십니까? 왜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러한 장애물들이 있습니까? 이러한 돌무더기, 흙무더기들이 가득 쌓여져 있습니까? 그렇게 탄식하며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러한 탄식을 마음 가운데 가지고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꿈틀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느헤미야를 한번 보십시오. 온전히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밤낮 잠자지 않고 애쓰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힘과 열정과 자신이 가진 모든 재능, 물질까지 들여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성벽을 재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좀 형통하게 하셔서 도움의 손길들도 있고 어려움도 없고 기적들을 일으켜주셔서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지면 좋은데 지금의 상황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것 같이 참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상황은 너무나 힘들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그거는 제쳐두고라도 자신의 믿음 하나 지키는 것조차 힘든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와 함께 동역했던 많은 사람들의 마음들이 하나하나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빠져들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데 장애물들이 너무나 많이 떨어지는 것이죠.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매일매일 예상치 못하게 터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디 가서 누구에게 뭐라고 하소연하기도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려운 일들이 이렇게 많이 퍼부어지는 것, 장애물들이 겹겹이 쌓여져 가는 것, 그것을 누구에게 가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러한 아픔들을 마음에 품고 느헤미야와 동역했던 사람들의 마음이 흩어졌습니다. 무너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혹시 이러한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정말 주님의 뜻을 품고 나아갈 때 참으로 많은 어려움과 장애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셔야 되는데 나의 것이 해결되지 않을 때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못해서 나의 마음이 정말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무너졌던 우리의 마음의 자리는 없습니까? 바로 예레미야의 동역자들이 그랬다라는 것이죠. 오늘 보면 4장 10절에 한번 보십시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그 사람들의 마음이 다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기쁨으로 힘과 열심을 다해서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하였던 그 사람들이 그들이 성벽을 재건하면서 이제 지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주변에 흙무더기, 돌무더기, 장애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들은 포기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은 너무나 지쳐버렸습니다. 한 명 한 명 떨어져 나갑니다. 장애물들 때문에 불안해하고 또한 적대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반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가 그들을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들에게 왜 더 열심히 하지 않느냐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이러한 모든 아픔과 고난과 장애물들을 넘어갔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크신 역사들을 보게 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그 모든 것을 넘어선 이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귀한 사명과 귀한 비전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장애물 앞에서 두려움 앞에서 포기하였습니다. 그것을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외면하였고 자신이 돌아왔던 그 길로 돌이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우리에게도 너무나 자주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분명히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 알고 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장애물이 있다고 우리의 길이 막힌다고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다고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돌이키고 무너지고 주저앉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많이 쌓여 있었던 흙무더기, 돌무더기 장애물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정면으로 마주하고 피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를 비난하고 공격하고 그를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여서 그 자리를 피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왜 느헤미야라고 해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리더로 세워졌는데 책임감이 너무나 큰데 왜 힘이 빠지지 않았겠습니까? 왜 그 자리를 피하고 자신의 자리로 돌이키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두려움 가운데 장애물 가운데 가장 먼저 행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보면 그는 그 두려움 가운데 장애물 가운데 홀로 일어나서 밖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지금 성벽이 어떠한 상태 가운데 있는지 그 성벽을 돌아보는 그러한 일을 가장 먼저 행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주시하고 자신이 마주해야 하는 도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 모든 장애물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을지 자신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담대하게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참으로 많은 순간들 예레미야처럼 반응하지 못하고 그와 정반대로 반응하는 모습이 우리에겐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장애물 앞에서, 문제 앞에서, 두려움 앞에서 그 문제를 회피하려고 합니다. 도망치려고 합니다. 넘어가지 않고 정말 그 자리에 앉아서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가정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그 재정적인 문제를 잘 살펴보고 해결하려고 하는 거에 앞서서 그냥 그 모든 것을 덮어두고 그냥 포기합니다. 누군가 해결해 주겠지. 어떻게 해결돼 주겠지. 결혼생활과 가정 안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없는 척합니다. 덮어버립니다. 장애물이 있으면 돌아가 버리고 흙더미가 있으면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이 있었다면 아니 우리에게 지금 이러한 모습이 있다면 다시 한번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도전받기로 원합니다. 느헤미야는 문제가 없는 척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 문제 앞에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습니다. 그가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헷세드의 사랑을 기억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실하시고 신실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을 붙들 때 그는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문제마다 어려움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느헤미야가 어떠한 책인지 아십니까? 바로 기도의 책이었습니다. 1장부터 느헤미야는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장애물 앞에서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앞에서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덧입었다라는 것이죠. 1장에 보면 그의 기도가 이렇게 고백되고 있습니다. 그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두려움이 휩싸일 때 세상의 것들에 휘둘릴 때 느헤미야가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짧은 표현이지만 굉장히 깊고 많은 것들이 담겨 있죠. 산발락과 도비아가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두려워할 존재임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였죠. 세상의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자.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현재의 상황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의 기도의 고백이 담긴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면 우리가 직면하는 어떠한 문제도 어떠한 장애물도 해결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신뢰하고 나아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느헤미야의 기도는 무엇을 해결해 달라 무엇을 달라고 하는 그 기도 이전에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다시 한번 자신에게 깊이 새기는 기도였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이뤄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달라고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임을 인정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결국 4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는데 우리가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문제 앞에서 회피하여서 도망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대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무거운 흙더미가 우리를 막을지라도 수없는 장애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라도 두려움을 주는 수많은 대적자들이 있을지라도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을 결코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있는 것들을 회피하거나 도망치지 마시고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며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기억하고 담대함을 덧입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니 참으로 많은 흙더미들이 우리 앞에 쌓여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우리 앞에 정말 옮겨야 할 흙더미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쳤고 감당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세대의 사랑을 기억하며 담대함으로 우리 앞에 있는 그 모든 문제들, 장애물들,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힘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은총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려움을 회피하지 않게 하시고 도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동행하며 감당하며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